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아모스 5장 23절서부터 27절까지인데요. 내용은 전체를 다뤄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많은 시간은 걸리지 않을 텐데 오늘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가 사실은 초점이에요. 근데 뭘 듣도록 요구하고 있죠? 너희를 위하여 지은 애가. 애가라는 말은 장례식 때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이. 여기에 표현은 애가를 얘기합니다. 퀸나라는 말을 썼는데 정확하게 장례식 때 부를 노래를 들으라 그 뜻이에요. 뭔가 좀 조짐이 무겁죠. 그래서 어떤 사연이 있길래 사정이 있길래 애가를 지었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들으라고 권면하고 있을까? 2절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이스라엘을 뭘로 묘사했는가 하면 처녀로 묘사를 했어요. 근데 그 처녀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엎드려졌어요. 이 표현은 그냥 단순히 엎드려져 있다 그런 의미보다는 전쟁에 패해서 내동댕이 쳐진 그래서 거반 죽은 상태를 은유적으로 묘사한 거죠.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그것을 부추길 사람도 없어요. 일으켜서 세워줄 사람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 표현과 이 내용 자체가 왜 아이러니인가 하면 아모스서를 시작할 때 백그라운드를 설명드렸다시피 아모스 시대는 이스라엘이 못 살 때입니까? 약할 때입니까? 강할 때입니까? 잘 살 때입니까? 강하고 잘 살 때예요.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 영토도 물론이려니와 외국에서 수입도 어마어마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배부른 시대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5천년 역사를 쭉 공부를 해보면 아마 요즘이 가장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구석구석 조금 어렵다 하는 부분은 어느 시대도 있었다시피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잘 살았던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오늘 5장에 농부 출신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던져지는 메시지는 굉장히 무겁고 특별히 그 담아진 내용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장례식에 부를 노래를 들려줄 것이다. 들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들어야 될 대상인 이스라엘을 땅에 일으킬 자 없이 내 동댕이 쳐진 처녀 이스라엘로 비유하고 있어요. 자, 3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전체가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10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정치, 국방, 경제 모든 면에서 나라가 10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 다음에 4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베델에서 길갈에서 그리고 또 오늘 여기 새로운 장소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부엘세바에서 어느 시대보다도 예배가 성행이 되고 예배가 화려해지고 예배에 많은 기름진 제물이 바쳐지고 또 금은 부치가 드려지고 그러니까 나라가 잘 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인세가 없이 절기마다 철철 넘치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마치 어느 그림을 보는 듯 하냐면,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누굴 찾으라 그래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니까 지금 뭔가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채널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채널 사이에는 엇박자가 나고 있어요. 그 엇박자가 과연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말라기 1장을 좀 한번 띄워주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다음 절 다같이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도 오늘 아모스서에서 만나는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시선과 그 수많은 제물을 가지고 나와 드리는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과 채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안 맞고 있어요. 우리 6절을 다시 돌려볼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 경상도 말로 언제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절기마다 때마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십일조며 절기 헌금이며 다 했는데, 또 튀리키에 뭐 어렵다 그래서 내 사정에 넘치게 했는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말하는 겁니까?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백성들이 십일조를 제일 성실하게 열심히 드렸어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는 결국 뭘로 끝을 맺죠? 이 성전문 닫자. 아주 무서운 이야기로 끝을 맺고 구약은 말라기로 닫혀요. 그리고 400년간의 그 중간기라고 불리우는 그걸 딱 에이지라 그래요. 가장 어두운 중간 시대라 그래요. 자, 우리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벌써 제물의 상태로서 이 백성들이 예배에 대한, 아니 더 정확히는 하나님에 대한 진심, 본질이, 태도가 어디서 떠나 있는가를 눈치챌 수 있죠. 그냥 예배 시간 되니까, 제사 시간 기간 되니까 뭐 제물은 하나 갖다 바쳐야 되겠는데, 야 그거 갖고 와라, 그 대충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제물들이 전부 병든 것들이에요. 눈먼 것들이에요. 이런 제물을 드려요. 이것은 단순히 제물 자체에 어떤 탓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제물의 상태에 담아진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사실은 지적하는 거죠. 자,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렇게 한들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 들 받을 수 있겠느냐? 마지막 10절 제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뒤에 이제 집에 가서 나중에 읽어보시면 뭐라고 항변을 하냐 하면, 우리가 얼마나 십일조 열심히 드렸는데요. 얼마나 헌금 많이 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종교의 행위만을 강조합니다. 본심과 진심은 떠난 채. 자, 이 재판이 아모스 시대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4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에서 길갈에서, 우리 베델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단을 쌓을 때 그 속내를 들여다봤죠. 진짜 우상단지는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묻고, 묻었다는 게 사실은 감추고 그 뜻이에요. 그리고 몸만, 형식만 올라가서 열심히 제사의 행위를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안에도 얼마나 팽배하냐 하면, 진심이 떠나면, 신령과 진리를 떠난 예배는 자꾸 행위만, 형식만 강화시키는 종교 열광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볼까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뭔가 이 지역에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예비하고 있다는 조짐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가를 준비하셨구나. 자, 그런데 7절. 정의를 쓴 수구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에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 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 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 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우리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네, 지금까지 열거한 읽어드린 이 전체 내용이 무슨 악입니까? 사회악이에요. 사회악. 사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환대와 구원을 생략한 채 탐욕과,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아모스 초두에 이스라엘 고관 부인들을 바산의 암소라 그랬어요. 힘 있는 암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들은 전면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권력을 걸머진 종교 지도자들과 정계 지도자들을 앞세워 그들이 만지고 원하고 갖고 싶은 것들은 다 탐욕으로 만지고 원하고 갖는 시대. 그러려 하다 보니까는 사회에 얼마나 착취, 악한 소득 이런 것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양산해내는가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 의의가 무너진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과 이들 사이에 의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의라는 것은 의외로 그 개념을 공부해 보면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할 때는 관계 개념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거룩도 무슨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거룩도 관계 개념이에요. 우리가 의롭다 하는 것은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많이 쌓는 게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이웃에 대한 것이 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서에는 공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정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또 몇 절을 보시냐면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절, 18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누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해요?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여기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앞에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호이라는 말을 써요. 이 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슬픔을 기초로 한 탄식을 전제할 때 호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것과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이 임할 거라는 이 양자의 표현 속에는 단어는 같은데 다른 이해를 기초로 담고 있습니다. 평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할 때는 이런 날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군대 대장으로 오셔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끝머리에는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그날, 그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묘사하냐면 구원의 날 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느 시대든지 그 여호와의 날을 고대하고 앙망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일침을 가합니다. 너희가 왜 그날을 사모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8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뭐요? 못이 아니라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놀랍죠?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여호와의 날은 적을 심판하는 날이요, 자기 백성에게 구원과 승리를 보장해 주는 날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이 어둠이고 빛이 아닐까요? 그리고 밤낮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놀라는 거죠. 낮과 밤이 똑같아요. 캄캄함으로, 어둠으로 똑같아요. 낮이 없어진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시적인 문학적 표현이지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1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미워하여 멸시하며, 여기 미워하여 멸시하며 또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거절을 얘기해요. 너희가 지금까지 무수히 내 앞에 나와 오만 폼을 잡고 멋있게 거룩하게 번잡스럽게 드리는 그 모든 예배는 내가 이제부터 거절한다.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거절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제사의 종류들을 열거합니다. 보세요. 너희가 내게 무슨 죄? 번제. 두 번째는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앞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섯 가지 제사가 있어요. 속건제, 속죄제,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는 번제, 소제, 화목제. 이 다섯 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속건제와 속죄제는 여기 빠졌어요. 왜냐하면 속건제와 속죄제는 그 제사의 본질이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그래서 이건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본래의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변개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해요. 그런데 번제, 소제, 화목제는 어떤 제사의 성격의 공통성을 갖고 있을까요?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속성상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번제, 화목제, 소제.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죠. 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이것은 관계의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거나 발생했을 때 드리는 제사의 종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회는 어떤 사회로 전락을 해버렸는가 하면 23절을 보세요.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건 예배나 제사 때 울리는 악기 소리입니다. 이제 그거 하지 마라. 내가 그 소리 내게는 너무너무 내 귀를 아프게 하는 소음으로 들린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듣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히브리 말로 찾아보면 소음이라고 돼 있어요. 소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이들은 열심히 앵앵거리면서 연주도 하고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멋진 폼을 잡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그 진심이 빠져버린 귀에는 뭘로 들렸다고요? 소음,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로 들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절머리는 거의 지금 절정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이들이 진심을 떠났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예배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예배일까요? 삶의 자리입니다. 방금 우리가 5장 몇 절서부터 읽어봤나요? 쭉 4절서부터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놓고는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 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이거 전부 연약한 자들을 무리하게 강제 압박하고 착취해서 그들의 눈물과 슬픔을 씻어주지 못하는 자비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면서 예배 때 나와서는 더 우리 자식 복을 주시고 내 남은 생에도 평안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계속 복만 비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의의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적 의의가 끊어졌고 이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과 동일한 가치인데 그 의의가 다 무너진 사회, 정의와 공의가 흐르지 못하는 사회.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제 24절 이 아모스서의 이 척추 같은 본문이죠. 전체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기 미슈파트 이 정의라는 말은 재판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느 성문에 가든지 그 앞에 재판석이 있어서 성문에 앉은 자는 특별히 재판장이 성문에 앉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이 굽어졌어요. 부자들에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옛날에 어떤 탈주범들이 만들었던 그 유명한 표현이죠. 그런 세상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 횡행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정의를 물같이, 공의는 뭡니까? 체데카라는 말을 썼는데 그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태도의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정의가 무너졌는데 공의인들 제대로 흘러가겠어요? 흘러갈 수가 없죠. 그걸 마르지 않게 흘러가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가 뭐같이요? 물같이 공의를 마르는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하려면 마르지 않은 물의 근원은 어디겠어요? 신약에 가니까 예수님이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오늘 사실 이 본문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구약의 가장 중요한 메시아 대망 사상을 일으키는 본문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욥기를 통해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땅의 참된 위로자는 욥의 친구들이 하는 그 언행과 태도는 정의라는 잘못 비틀려진 칼날로 친구의 상처를 헤집는 일밖에 안 했어요. 참된 위로자는 나의 좋은 친구 예수님이 참된 위로자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참된 정의, 참된 공의는 그리스도가 그 근원이고 진정한 센터이다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 그 오전에 우리 신 교수님이 그 뭐 설문지 하나를 주고 가셨어요. 당회 마치고 막 허겁지겁 내려오니까 그거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이 그 자료집은 그 모 일간지에서 만든 자료집인데 작년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의 자료입니다. 그렇죠? 표본 대상은 19세에서 그 이상 모든 성년들까지 1,000명을 표본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22년 3월에서 4월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된 조사인데 이 항목을 쭉 제가 좀 메모를 해봤습니다.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75.8%예요 이거 최근의 조사입니다. 75.8%. 신뢰한다 20%가 안 돼요. 18%. 잘 모르겠다 6%. 그러면 이웃에 대한 봉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든 여타 종교가 이웃에 대한 봉사를 조사했더니 천주교가 26.9%, 우리 개신교가 25.8%, 한 1% 정도. 이건 뭐 거의 차이가 없이 엇비슷합니다. 불교는 8%, 뭐 거의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 그 다음이 참 가슴이 아파요. 이웃에 대한 봉사가 26.9%, 25.8% 엇비슷한데 이 봉사에 대한 진정성을 묻는 문항이 있었어요. 그 봉사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진정성에 대해서 물었더니 천주교를 거의 30%, 28.9% 신뢰한다. 진정성이 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13.6%. 이건 거의 절반도 안 되는 진정성에서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절대 자료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굉장히 귀 기울여 드려야 될 교회의 방향과 속성이 현주소가 여기에 어느 정도는 담아져 있다고 저는 봐요. 그 다음에 문항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세 가지를 들었어요. 너무 배타적이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너무 독선적이다. 두 번째는 위선적이다. 위선적이다. 그리고 이기적이다. 세 가지 키워드를 뽑았더라고요. 신뢰성이 떨어지는 요인에 대해서 배타적이다 또는 독선적이다. 위선적이다, 이기적이다. 근데 참 죄송하지만 어느 정도는 수긍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봐도 그런데요, 뭐. 한국교회를 제가 봐도 그런데요, 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방향성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겠느냐? 제일 압도적인, 이건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만 묻는 문항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들에게 물었던 문항이에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 갔으면 좋겠느냐? 한국교회가. 약자들을 좀 더 돌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퍼센티지가 높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사회의 방향을 좀 건강하게 계도했으면 좋겠다. 여기에는 진보 보수가 나누어져서 머리 터지게 싸우는 이 부분도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많았던 그 문항이 어디로 갔으면 좋겠냐의 두 번째 많았던 조항이 15.8%인데 많죠? 개인의 삶에 대한 치유와 회복 이쪽을 많이 요구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당신이 신앙을 떠난 이유가 뭐냐 했을 때 기독교인들에 대한 실망이 50%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50%. 두 번째가 별로 생활에 도움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니까 이게 절대화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감안하더라도 여기에는 일반인들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런 기대를 갖고 있을 수 있겠구나 정도는 우리가 염두에 두고 봐야 됩니다. 여기 오늘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했을 때 여기 정의와 공의는 첫째 빈익빈 부익부 있는 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세상으로 이스라엘이 어느새 잘 살게 되니까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약자들은 물리적으로 더 공궁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더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 구조가 하나의 이게 체계화 되어가니까 거기서 더 이상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기독교는 낮은 곳을 지향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정신과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 한국 사회에 이 복음이 갖고 있는 가치와 교회가 선포해야 될 복음의 능력을 오해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3.1교회는 물론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물론이전이와 엔데믹으로 들어온 요즘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강조해 오고 있지만 거기에서 안주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정말 사각지대 연약한 이웃들이 누구일까를 끊임없이 돌아봐주는 그래서 오늘도 당회를 했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한 분도 예외 없이 이런 교회의 가치관이나 방향에 대해서 교회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10년, 20년 후에라도 이 기조는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 이유를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5절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는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가 어디에 진정성이 있었던 거냐? 너희들이 필요할 때는 나를 찾았고 먹고 살만 하면 언제든지 미련 없이 내게 등을 돌리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광야 40년을 딱 한 줄로 요약한 신명기 구절이 뭡니까? 8장 3절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것이 광야 40년 열 하루면 들어갈 수 있었던 길을 왜 너희들이 40년 방황하고 돌아다닌지 아느냐? 그 가운데 한복판에 키워드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우리가 불순종 했냐고 하겠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던 때도 한 번도 진심으로 그 구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오늘도 참 그 학습 세례 입교식을 하면서 제가 감격스럽더라고요. 참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에도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선서하며 결단을 한다는 것이 제가 세례를 베풀면서도 뭉클할 정도로 감동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끌림 없이는 이분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에는 두 스테이지가 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세이비어. 이것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는 어린 양의 피를 희생한 유월절 밤을 지나 홍해를 건너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공로가 0.0001%도 없어요. 그리고는 광야를 비록 방황해서 40년 걸려 가나안에 들어갈 때 또 무슨 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너요. 복궤를 메고. 그 복궤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인간의 죄를 지적하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고라자손의 반역을 기억해야 하죠? 광야에서 매일매일 값없이 내려줬던 만나. 그 만나는 하나님이 왜 허락하신 겁니까? 기적의 어떤 상징성이 담아진 물건이기도 하지만 그 기적 이면에는 백성들의 완악함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떡을 내라, 물을 내라, 아우성 치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질리도록 40년 동안을 만나를 먹이셨어요. 질리도록. 그러니까 만나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만나 먹고도 그들이 열 하루 만에 들어갔나요? 그 기적을 체험하고 그 만나를 먹고도 40년을 돌아다녀요. 뺀질뺀질하고 하나님 안 믿고 끝까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물건은 뭡니까? 모세의 십계명을 적은 돌판인데 그 돌판이 첫 번째 돌판입니까? 두 번째 돌판입니까? 두 번째 돌판이죠. 첫 번째 돌판은 어디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모세가 집어던져서 가루를 만들어 백성들에게 마시우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그 백성들을 레위 자손을 통해서 3,000명 이상을 척결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 돌판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여전히 불순종 덩어리라는 것을 그 세 가지 기적이 표현된 물건을 통해서 압축적으로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벗개 윗뚜껑 지역을 뭐라 그래요? Mercy seat, 자비의 자리, 시은좌라 그러잖아요. 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잡은 짐승의 피를 어디다 부어요? 그 지붕 위에다 부어요. 그리스도의 공로 없이는 우리가 일보도 진전할 수 없다는 복음의 내용을 담아서 그 벗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요. 기억나시죠? 이제 내일부터 그 얘기가 시작이 될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뭡니까? 그때부터 전쟁이에요. 가나안은 천국의 상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그 땅은 싸워서 빼앗는 땅이 아니라 얻어지는 이미 약속한 땅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하는데 미래 완료용으로 1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설명을 해요. 내가 이 땅을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완료용으로 설명을 해요. 아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뭘 연습하고 훈련하는 공간이냐 하면 이제 나의 구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앞장세워서, 그의 피 흘린 공로를 앞장세워서 이제는 이 가나안이라는 지역적인 지형적인 공간은 그분께 어떻게 순종하느냐를 삶으로 연습하는 공간이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 27절을 볼까요?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기 다메섹 밖으로라는 말은 고갯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스라엘의 미아리 고개. 여러분, 그 미아리 고개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부를 수는 없지만, 부를 줄 알아요. 그런데 예배 시간이니까. 미아리 눈물 고개. 이게 1956년 제가 태어나던 해 만들어진 노래예요. 이제 제 나이를 알겠어요? 예. 꽤 오래됐어요. 예. 미아리 눈물 고개, 이미 넘던 이별 고개. 제가 이 고개를 넘어서 학교를 다녔어요. 서울 올라와가지고. 화약 연기 앞을 가려, 전쟁 때 벌어진 참상을 가사에 담은 겁니다. 화약 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매일 때 당신은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이 참 슬픈 노래예요.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 절며 끌려가신 이 고개요. 한마는 미아리 고개. 이혜연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전쟁 때 저 북한 공산당에게 끌려가는 남편의 모습을 기다리면서 아내가 사연을 담은 그런 의미의 가사입니다. 이때 중간에 낭독 부분이 나와요. 낭독 부분. 여보, 당신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웃을 가사가 아니에요. 웃지 마세요. 어린 용구는, 이게 또 용구가 나오네. 어린 용구는 오늘 밤도 아빠를 그리다가 이제 막 잠이 들었어요. 동지 섣달 기나긴 밤 북풍 한설 몰아칠 때 당신은 감옥살이 그 얼마나 고생을 하세요.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도 부디 살아만 오세요. 네, 여보 하고 불러요. 아빠를 그리다가 어린 것은 잠이 들고 동지 섣달 기나긴 밤 북풍 한설 몰아칠 때 당신은 감옥살이 그 얼마나 고생을 하오.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도 살아만 돌아오소. 울고 넘던 이 고개요. 한마는 미아리 고개. 여러분, 지금 그 미아리 고개 가면 옆에 무당집들, 점집들이 쫙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지름길로 가려면 아리랑 고개를 넘어야 돼요. 그 도남동 성신여대 앞에. 그쪽에 사시렸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미아리 고개는 6.25 당시에 유일하게 북으로 가는 통로였습니다. 일로 많이 끌려갔어요. 철사줄에 묶여가지고 많이 끌려갔어요. 제가 이 27절을 읽다가 저 암몬, 아람, 바벨론, 시리아, 이방 나라로 끌려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림이 이 다메섹,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아주 가파른 험한 언덕길입니다. 고갯길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미아리 고개예요. 얼마 있지 않아 이 길로, 다메섹 고갯길로 이스라엘은 꿈을 꾸는 것처럼 그 잘 살던 나라가 다 끌려갑니다. 여러분, 결국 이 백성이 사는 길은 그때나 지금이나 본질은 하나예요. 두 가지.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고 그분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계속하여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길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 언약 안으로 들어오라는 초대 앞에 어느 한 걸음도 흐트러뜨림 없이 또 한 줄을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시고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단단한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를 살아낼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연으로 힘든 환경, 힘든 마음이지만 주께서 여전히 우리의 눈물 속으로, 고난 속으로, 환난 속으로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견고히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선교의 현장을 허락해 주시고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상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과 건강과 여러 가지 아픔 속에 실질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에겐 꼭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구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지혜가 높으신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해외 군에 출파해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